네, 북한 새로 읽기 오늘은 북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주도 신혼여행이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제주의 신혼여행 온 두 부부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저금한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가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생활비가 전혀 없고 무보수로 일하며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학 다니고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소문에 다른 나라는 대학 졸업생들이 직장에 다니면 10년만 벌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모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뒤에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다 이 말 듣고
그러네요.
정말 잘 사는 나라 맞나?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 사회 포함해서 네. 이 자유시장경제 사회는 소득 수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다 다르죠, 네. 소득이. 집값도 도시마다 다르고 또 집집마다 다르고 물론 그 동영상에서 보신 그 신혼부부처럼 네. 10년 동안 일했는데 집을 못 사는 뭐 가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럼 한국이 못 사느냐 하면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사회 경제 수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지표죠. 도대체 얼마를 버느냐.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도시 근로자의 경우에 한 사람, 1인 가구 평균 월 소득은 한 265만 원 정도입니다.
네.
달러로 바꾸면 한 2,350달러 정도 됩니다. 2인 가구 월 평균 소득 438만 원,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63만 원, 한 5천 달러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3인 가구 평균이 5천 달러, 4인 가구는 그보다 좀 많은 623만 원 정도인데요.
네.
결혼을 막 시작하면 2인 가구고요.
그쵸?
2, 3년 후에 아이 네. 하나 낳으면 3인 가구, 아이 둘 낳으면 4인 가구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한번 계산하기 쉽게 3인 가구 기준을 한번 해볼까요? 매월 한 5천 달러를 네.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았다고 해보면
네.
한 60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정도 되네요. 이 정도로 그럼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보통 한 59제곱미터, 네. 84제곱미터 정도 이런 네. 집을 선호하는데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집도 물론 많이 있긴 네. 하지만 그러면 50에서 60만 달러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네. 다 삽니다.
서울이 문제죠.
근데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에서는 네. 이 50만 달러, 60만 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살 수 없는 집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맞아요.
최근 서울의 평균 집값 약 한 80에서 90만 달러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3년간 네. 특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50에서 60만 달러 가지고 집을 못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네.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을 사기는 그쵸.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을 뭐 아예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네, 네. 너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전제 조건을 월급 받아서 한 푼도
그러네요.
안 쓰고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생활비도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한 절반 네. 이상 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10년 모아도 서울 집은 못 사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집값이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짜리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만 달러다. 그러면 30만 달러는 은행에서 돈을 네.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데 보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건
네.
아니죠. 다만 그건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뭐 4년, 5년, 6년 모으면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
네.
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15년 모아도 집은 사지만 마음에 좀 덜 드는 이런 상황.
맞습니다.
그건 좀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주위의 사람들이랑 네. 집은 원래 은행이랑 함께 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얀마 사태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네.
질문 주셨네요.
지금 아마 미얀마 사태에 네. 대한 신문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미얀마가 약간 심각합니다.
네.
미얀마 내에서 인민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근데 군부 정권, 군부 정권에서
네.
총을 쏘면서 인명을 살상하면서까지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도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국제사회에서 직접 개입해서 미얀마 군부를 뭐 이렇게 네. 제재하거나 해서 뭐 뭔가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특정 나라의 내정에 쉽게 간섭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것은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예.
지난 4월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얀마 내 군부 폭력 중단 그리고 구금 인사 석방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5월에는 여러 나라들이
네.
한 7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기 금수 조치 무기를 미얀마 군부에서 못 사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지원 중단 그다음에 군부와 연결된 기업 제재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미얀마 군부 탄압을 규탄하면서
네.
민주화 운동을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직 한국 정부는 막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미얀마가 얼른 상황이 좋아져야 할 텐데요. 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신문을 보고 문철명이라는 사람과 그가 외국에서 한 일을 알았습니다. 이 문철명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남을 암살한 곳이 말레이시아고 원수님 지시 없이 혈육을 죽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우리 인민들만 처음 듣는 소리니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이 신문 내용이 진짜라면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인민들은 얼마나 무섭고 배신감이 들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배다른 형도 가족인데 제 식구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원수님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흔들거립니다.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가계분인데 감히 일반 사람이 죽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사실을 좀 알고 싶은 것 같은데요. 조선사업가 문철명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FBI에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철명 씨에 대한 재판 결과 알고 싶다. 이런 질문.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네, 그러게요.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분은 어떻게 장군님의 배다른
네.
형을 장군님이 죽이라고
그렇죠.
했겠느냐 이것이 너무 놀랍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다 이거고요.
네.
두 번째 분은 어쨌든 그것과 연루됐거나 어쨌든 그 사건과 관계돼서 문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구출이 됐으면 좋겠다
네.
재판 결과를 알고 싶다 이렇게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짧게 김정일 위원장과 그다음에 본처 성예림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영화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큰아들이 김정남입니다.
네.
이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마카오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어요. 그때 여성 두 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죠.
너무 놀랐었죠, 다들.
네, 이 여성 두 명이 예. 독가스로 이 김정남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이 급하게 공항 의료실을 찾았지만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한 사건이었죠.
예.
이 여성들은 이제 김정남을 공격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사건 발생 3일째 그중에 두 사람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쿠알라룸푸르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용의자를 잡았는데 이
네.
사람이 북한 국적의 리정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정보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북한 당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네. 밝혀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의 당국에 김정남의 시체를 우리에게 인도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북한 당국이 어떻게 했냐면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외교관하고 가족 9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주지
예.
않을 테니까 지금 바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어쩔 수 없이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네.
말레이시아 어쨌든 외교관도 풀려나긴 했는데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네,
단절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뭘 얘기해 주냐? 어쨌든
네.
당시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 북한의 어느 정보기관도
네.
김정남을 더군다나 이복형이잖아요.
그렇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김정은이 권력투쟁을 위해서 자신의 이복형을 죽였구나. 네. 이런 사건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사건. 이건 네.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알고 네.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네. 문철명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왜 나왔느냐.
예.
이 사람은 뭐냐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북한으로 술이라든가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사서 들여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바로 문철명 씨가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반입하고 뭐 돈 세탁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쨌든 국제법이라든가 미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미국 법무부가 지난 올해 3월이죠. 이 문 씨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보냈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네. 이 사람을 미국으로 인도했네?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제 이 김정남 살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북한 당국이
틀어져서,
예, 네. 막 그때 말레이시아 외교관 막 인질로 삼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관과 단절이 돼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도 예년과 같은 북한과의 관계였다면 이런 이렇게 인도를 안 했을 텐데 예. 아마 그때 이후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이 문철명 씨를 결국 미국으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네.
네. 현재 재판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3월 22일 날 첫 재판이 있었고요.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최고 형량이 만약에 나온다. 그 네. 혐의 6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각각의 죄마다 최고 형량이 나온다면 한 120년 정도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재판이 끝나면 그 결과는 저희들이 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저는 너무 한 동네 망나니는 아니지만 왜 그런지 리더와 보스의 차이라는 글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도 거느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리더인가 보스인가를 이 글을 통해 느꼈습니다만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아,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을 거느리고 다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리더인가 보스인가 네. 뭐 이렇게 아마 어떤 뉴스에 실린 글을 보고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보스 리더 다 영어죠?
그렇죠.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약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더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지도자,
네.
대표.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렇죠.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특정 산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떤 영역에서
네.
선두주자를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예, 뭐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럼 보스는 뭐냐? 그런 지도자, 대표, 어떤 선두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어떤 직장 같은 경우, 뭐 기업소나 학교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어떤 특정 부서의 책임자? 그러니까 나보다 네. 조금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직급이 이렇게 여러 단계잖아요.
네.
그럼 제일 윗단계부터 제일 말단 단계까지 있을 텐데 그 중간에 막 직급에 따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보다는 위에 직급을 가진 사람을 보통 그냥 상사, 상관 네. 이렇게 한글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네. 조직이나 단체 등의 목표 달성,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 이런 네. 것들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어떤 정치 네. 지도자라고 할 때는 그냥 리더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제나 정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아니 우리 직장의 상사 바로 윗직급
네.
나보다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보스 이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해 주신 분이 리더기를 바라면서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밀수로 20년을 먹고 살고 있는데 무역회사들 무역권 열릴 것만 기다립니다. 5월부터 신의주는 열리고 양강도 한북도 쪽은 올해 말까지도 봐야 한다는데 국경무역 재개 소식 같은 것을 안학에서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혹시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중국 해관총서에서
네.
지난 5월 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액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4월보다도 또 88.7% 크게 네.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46만 달러였는데요. 이걸 보면 여전히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수입을 엄격히 지금 제한을 또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북중 무역량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북중 교역은 사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3, 4월에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네. 다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지금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외부에 거의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걸 몰라서 하반기에 북중 무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 언제 다시 본격적으로 무역이 재개될 것인지
네.
저희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참고로 지난 5월 27일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주중 북한 대사 이용남 대사를 네. 만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 만남이 중국과 북한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다든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다시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의 만남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북중 무역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네.
갖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엄중한 가운데 자 무역에 관련된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북한 새로 읽기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함께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